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요, 영화 타이타닉 OST 중에서 로즈였습니다.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의 곡이었어요. 제임스 어너의 곡이었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2부도 함께해 주세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도 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찬경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라디오에 귀 기울이면서 깨어있는 건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휴가 기간이어서 지난 주말부터 일일 계획을 세웠어요. 휴가지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들자는 실현되지 않을 약속을 했죠. 그래도 오늘의 계획, 퀼트와 영어 공부, 그리고 독서하기는 잘 실천했답니다. 낮잠을 자버리긴 했지만요. 사실 전 올해 9월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파혼을 하고 홀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덜 생각하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도 세웠네요. 내일은 소잉, 바느질을 배우러 갑니다. 퀼트하면서 바늘에 많이 찔렸거든요. 처음으로 사용하는 미싱기 바늘에 찔리지 않도록 윤원 씨가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취미를 활동을 하시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요, 또 이런 좀 안 좋은 생각들 그런 것들 많이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 이찬경 님이 신청하신 It Might Be You, 네, 스테판 비숍의 노래, 그리고 루머의 Goodbye Girl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바로 시작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저희 어제부터 읽고 있는 책이죠. 우리 밴드 가을방학의 정바비 씨가 쓴 산문집 너의 세계를 스칠 때 함께하고 있어요.
네, 어제 첫날 읽어드렸는데 이 책 읽고 어떤 느낌 받으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유난 씨 어떠셨어요? 어제 첫날 느낌이?
저요? 글쎄요. 아직 첫 날밖에 안 돼서 그런지 딱히 뭐 딱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좀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내용,
그렇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제 나이 또래 이렇게 30대 초반에서 중반 요 정도에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뭐 결혼이라든지 뭐 연애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아직은 섣불리 판단을 못하겠네요.
아, 그쵸. 느낌이 다 그런 거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아마 뭐 인문학 쪽, 뭐 국어 국문학 그쪽인 걸로 제가 네. 정확치는 않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 문학 소년 같은, 그쵸? 네. 글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네. 스타일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정바비 씨만의 독특한 좀 문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준비해온 글에서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글, 어쩌면 생애 최악의 꿈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생애 최악의 꿈. 여자친구와 심하게 싸운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대학교 캠퍼스에서 리처드 도킨스를 만난 것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이미 한참인데 게다가 리처드 도킨스라니. 꿈속에서조차 나는 꽤 놀랐다.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사인을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좀 더 특별한 것을 주고 싶다며 내 모습을 본떠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나무젓가락을 든 나를 조각하려는 것 같았다. 도킨스는 마치 문장을 세공하듯이 조각을 해나갔는데 얼마나 작업이 섬세했던지 젓가락을 든 손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미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일몰이 가까워져 어스름해지고 슬슬 이 작업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이 명백해졌을 무렵 도킨스는 멋쩍은 듯 웃으며 정을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그림을 곁들인 정성어린 사인을 내게 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고마워서 가는 길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그런데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려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서류니 CD니 엉킨 이어폰 줄이니 하는 것들을 가방에 쑤셔넣는 동안 이 대학자는 줄곧 엉거주춤하게 내 옆에 서서 기다려야 했다. 분위기를 한층 더 어색하게 만든 것은 근처에 있던 한 여학생이었다. 당연히 도킨스를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분 아시죠? 라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을 쓴 분을 모르냐고 했더니 책 제목은 들어본 것 같은데 별로 흥미가 안 생겨서 읽지 않았단다. 어찌어찌 교문까지 와서 도킨스와 악수를 하고 멀어지는 그의 등을 보니 뭔가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문득 깨달았는데 그는 리처드 도킨스가 아니라 래리 데이빗이었다. 나는 영국의 생물학자와 미국의 코미디언을 착각한 것이다. 어머니는 간혹 정말 예지력이 있는 꿈을 꾸시는 모양이다. 특히 신변의 이상에 관한 꿈은 신통할 정도로 맞는다며 친구분들이나 친척들이 모이면 종종 그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 말솜씨도 나쁘지 않으신데다 꿈 얘기 자체도 워낙 생생하고 박력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빨려드는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꿈을 믿고 거기에 의미와 아우라를 부여하는 사람한테 보상처럼 한층 더 의미와 아우라가 있는 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내가 꾸는 꿈은 대부분 시시하다. 오즈 야스지로나 타르코프스키 같은 거장 감독을 지향하지만 재능은 없는 감독이 지리멸렬한 시나리오와 의욕 없는 스태프들과 찍은 영화가 이럴까 싶은 정도다. 어쩌다 꿈을 꿔도 시시하니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별 기대감이 생기지 않고 일어나서 한참 동안 곱씹는 일도 드물다. 한 번도 야한 꿈을 꿔본 적이 없다. 대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식은땀을 닦아야 할 정도로 끔찍한 악몽을 겪은 일도 없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뭔가 낭비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사람은 하루에 일정 시간을 자야 한다. 그럼 가능한 한 자주 다채롭고 내용이 풍부한 꿈을 꾸는 것이 이득이다. 시간의 낭비. 결국 인간의 생에 있어서 최악의 사건은 뭘까 생각해보면 역시 크고 작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긴 시간을 들였던 사람이 실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은 우리를 미치도록 우울하게 만든다. 그건 정말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재판 선고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불복한다. 항소하고 또 상고한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지점에 이르러서까지 너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감상적인 명목을 들어 유예하고 만다. 물론 묵묵히 결과에 승복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 그 일을 처음 만났던 날로 돌아갈 수 없다. 29세에 만나 1년을 보내다 헤어지고서 여전히 29세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1년 된 연인과 헤어진 당신도 빼도 박도 못하는 30세인 것이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20대 마지막 한 해를 오해에 기반한 기대와 실망으로 보내버린 30세 말이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가을방학의 소가도 꿈결이었습니다. 박기빈 아나운서 꿈 많이 꾸세요?
저는 가끔 꾸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꿨던 것 같아요.
꿈을 안 꾼다는 거는 푹 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숙면을 취하면 꿈을 안 꾼다는 얘기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생애 최악의 꿈이라는 글이었는데
네.
생애 최악의 꿈 기억나는 거 혹시 뭐 있으세요?
생애 최악의 꿈?
아니 뭐 최악이거나 아니면 최고거나 그러니까 기억나는 꿈.
언뜻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유나연 씨는 꿈 잘 꾸세요?
꿈을 꾸는데 보통 꿈꾸고 나면 바로 까먹더라고요 저는.
대부분 보통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정말 뭔가 특별한 느낌을 줬던 꿈이 아니면 대체적으로는 좀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보통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환타지 같은 거를 많이 꾸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뭐 날아가다가 갑자기 뭐 어딜 가서 누굴 만나고.
맞아.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데 또 와 있고 막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꿈이니까 네. 그런 게 가능하죠. 저는 가끔씩 그런 꿈 막 꾸고 싶을 때 있어요. 현실에서는 꿈? 지금 말했던 환타지 같은 거.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네. 꿈에서라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뭐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일 때 네. 저는 주로 꿈의 배경이 학교인 때가 있어요. 학교.
학교.
예전에 네.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그 학교 건물 있잖아요.
네.
계단 있고 교실 있고 책상 있고 막 이제 그런 학교에서 내가 다시 학생이 돼서 공부하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왜요?
다시 학교 가서 막 공부하는데 막 되게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안 풀리고 막 학교 뭐 그 교실 앞뒷문도 되게 작고 막 그런 느낌을 주는 꿈을 꿀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진짜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는 약간 그런 꿈을 예전에 꿨었어요.
신기하네요.
약간 전 그랬어요. 그런 때 없으세요?
저는 근데 꿈을 잘 안 꾸는 것 같아요. 매일 숙면을 취해서.
좋으시네요. 네.
예지몽 같은 거 혹시 믿으세요? 예지몽?
저는 그 믿는다기보다는
태몽, 뭐 예지몽.
그런 거 근데 얘기 들어보면 약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몽 같은 거.
그래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아기를 이제 임신한 여성이 있으면 주변에서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데도 뭐 본인이든
네.
아니면 그 본인의 뭐 가족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몽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꿈과 다르게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는데요. 그 이미지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느낌이 일반 꿈이랑 좀 다르대요. 그리고 이제 태몽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뭐 동물이 호랑이. 있을 수 있고 구렁이나 뭐 호랑이나 네.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것도 막 과일이 굉장히 신선하게 막 이슬 같은 게 맺혀서 신선한 과일이 선명하게
네.
보이고 그래서 그 과일을 누구한테 줬는데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품에 안고 막 이런 느낌의 꿈은 딱 꾸고 나면 기억에 선명하게 남고 아 이건 태몽이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뭐 몇 달 후에 보면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이제 임신하고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또 있네요. 이빨 빠지는 꿈 꾸면은
네.
주변에 누가 돌아가신다.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위에 이빨 빠지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맞아.
밑에는 나보다 어린 사람.
맞아. 그런 얘기도 있고.
저 이빨 빠진 꿈을 몇 번 꿨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어땠어요?
근데 뭐 전혀 뭐 현실이랑은 관련이 그쵸, 없었는데 그쵸. 기분 되게 이상해요. 이빨 빠지는 꿈.
꿈에서?
어. 그 자다가 막 침 뱉은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적 없어요?
저 잘 모르... 왜 자다가 왜 침을 뱉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입에 막 흙 같은 게 들어오는
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아,
이게 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달려가다 넘어졌는데 입에 흙이 들어간 거예요. 어. 그래서 에이,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
실제로도
네, 침을 뱉은 거예요, 누워서.
맞아, 잠결에.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그래서 깼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웃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웃죠.
네, 웃고? 많이 웃고. 아니, 울고.
아, 울기도 하나요?
꿈에서 어. 너무 슬픈 장면.
입에 모래가 들어가서 우신 것 같아요.
아니. 막 그러니까 꿈에서 만약에 내가 되게 어린인데 네.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이 점점 멀어지고 어. 엄마 아빠가 점점 멀리 막 네. 이렇게 가고 막 그런 느낌 막 그럼 막 우는 거예요. 막 어. 엄마 아빠 부르면서 그럼 일어나 보면 나 막 울고 있고 네. 어, 그런 꿈도 있었던 어. 것 같아요.
저는 욕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꿈꾸다가 네. 왜 누구한테?
그래가지고 욕하고 정신 이렇게 차리면서 깬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다양하네요, 꿈이.
그렇죠, 다양하죠.
디테일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들은 뭐 매일 꿈을 꾸니까.
맞아요.
이 연인과 헤어졌을 때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함께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 찝찝한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꿈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뭐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건 뒷부분에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낭비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군가 1년을 만났는데 그 1년 후에 그 사람과 만난 1년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 시간 낭비였던 것 같다. 뭐 이런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과 보낸 시간이 조금 낭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을 어떤 사람과 보낸 시간이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기억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꼭 과연 시간 낭비일까 하는 생각을 조금 전 들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경험이죠. 다 경험이고 그게 다 본인의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추억과 그런 게 되지 않나요?
그 시간들로 인해서 뭐 얻게 된 것도 있고 알게 된 것도 있고 물론 잃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인생 최대의 낭비.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인생 최대의 낭비, 나의 인생 최대의 낭비는 팝콘이다.
왜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제가 어떤 책 읽다가 그 명인들이 그런 얘기를 위트 있게 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글이 있었는데 내 인생 최대의 낭비는 팝콘이다.
무슨 의미로?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이 먹어서 살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이번 주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정바비 산문집 너의 세계를 스칠 때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여행에 대한 글인데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일생일대의 여행. 사람들에겐 더 여행이 있다. 누군가를 만나서 여행 얘기가 화제로 오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 또다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질 때 기준점으로 삼게 되는 그런 여행 말이다. 그건 영감을 되찾기 위한 것일 수도 스스로 몰랐던 또 다른 자신과 대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평생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런 여행은 대부분 장기간이며 해외이며 목돈이 깨진다는 점에 있다. 즉 여러 번 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 아무리 냉소적이고 쿨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생에 한 번뿐일 여행은 뭔가 좀 더 마법 같고 영화 같기를 바랄 터이다. 어차피 주는 것도 없는 삶, 한 번 정도는 그런 완벽한 순간을 기대한들 누가 뭐라겠는가. 그런데 여기다 꼭 뭐라고 초를 치는 이들이 있다. 항상 친한 사람들이 문제다. 예컨대 인도 배낭여행 후 반쯤 도인이 되어 돌아온 친구와 대화할 때는 웬만하면 슬럼동 밀리어네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싸해진 분위기를 수습해보겠다고 인도의 마이클 잭슨까지 들먹었다간 이후로 인도적 차원에서 수인사만 주고받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일생의 여행 앞에선 독이다. 볕 좋은 봄날 벚꽃 한번 원없이 보겠노라며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우고 홀연 일본으로 자전거 여행 갔다 온 친구에게 일본의 3대 사쿠라를 들먹일 필요는 없다. 둘 사이의 이야기꽃 대신 애로사항을 만개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다. 일단은 성의의 문제다. 양질의 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구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러이러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보니 저러저러한 곳이었다는 필부필려의 감상을 한 시간만 훑다보면 어떤 게 깨는 이야기며 김을 세게 하는 멘트는 뭔지 어떤 지점에서 맞장구를 쳐줘야 할지 감이 올 것이다. 위기와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절대 내러티브를 선점하지 마라. 연기가 힘들면 그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된다. 당신이 웨딩홀에 앉아있고 눈앞에서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라. 아무리 입이 근질거려도 미소 지으며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그러고 있노라면 어느샌가 여행담은 9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훈훈하게 마무리 지어질 것이고 친구는 언젠가 꼭 함께 가자며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고 대답하고 전후 5분 정도는 전화통화나 용변을 삼가라.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의 존재는 저마다 체코의 크리스털처럼 빛나고 호주의 거대한 산호초처럼 존엄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린 모두 똑딱이 디지털 카메라로 별 볼 일 없는 기내식 사진을 찍으며 기분을 내본 적이 있다. 소중한 친구가 일생의 여행을 다녀왔다면 응당 온 마음과 영혼과 기교를 다해 공감해 줄 일이다. 만약 그 대가가 친구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한 면세 담배나 박물관 볼펜 대신 뭔가 특별하고 귀한 기념품이라면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여행으로 남지 않겠나.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줄리아 하트의 키스였습니다. 일생 일대 여행. 이런 사람 근데 꼭 있잖아요. 여행 다녀온 사람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이태리 너무 좋더라 막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더 아는 척하면서 이제 초치는 거죠. 너 거기 그 로마의 그 카페 갔었어? 거기 안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 갔었어야지. 거기가 제일 유명한데 거기 그 젤라또가 제일 맛있는 건데
이태리 가서 뭐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녀온 사람이 괜히 뻘쭘해지고.
맞아. 아 실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쵸, 있어요. 가면은. 맞아. 그리고 막 근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막 진짜 멋지게 막 얘기해주고 여행담 네. 얘기하는데 진짜 막 시큰둥하게. 네. 그냥 뭐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진짜 그래? 와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그냥 좋았겠네
그래 이것도 약간 조금
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반응을 많이 해줘야 재밌는데
아 근데 실제 재밌게 자기가 못 가본 곳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네. 그냥 내가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게 막 신기하고 얘기 더 듣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재밌었겠네. 오늘 음식이 별로네. 그래서 바로 그 주제를 바꿔버리면
맞아.
김 빠지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네. 대화하기가 네. 그렇죠. 좀 꺼려지죠.
네. 자기 좋은 얘기만 하고.
어 그러네 맞아. 좀
일생일대 여행이라는 글이었는데
네.
박기빈 씨는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네. 하는데 많이 못 다녀봤고 제가 일생일대 여행이 뭘까 이번에 읽어드린 제목이 일생일대 여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일생일대라고 하면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 여행이 별로 없어요. 저는 뭐 키케야 뭐 한 2박 3일 안쪽에서 네. 거의 관광 목적으로
2박 3일 관광 목적으로 갔던 여행이지만 내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다든지
그런 거 저는 사실은 일생일대 여행이라고 해서 그런지 좀 가보고 싶은 곳을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갔던 곳보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북유럽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 어디지? 그러니까 북유럽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노르웨이 같은데.
노르웨이.
그 겨울 왕국 배경 네. 됐던 베르겐인가?
그러니까 엘사가 되고 싶군요.
그래서 거기 피오르라는 네. 그 지형이 있잖아요. 원래 뭐 빙하였는데
네네.
그게 뭐 녹으면서 바다로 채워졌다. 그러니까 거기도 굉장히 사진 보니까 아름답고 저는 그 한번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네네.
캐나다의 옐로 나이프라고 혹시 아세요?
옐로 나이프. 노란 칼.
그러니까 뜻은 그런 건데 아마 네. 그곳에 그 지명이 그렇게 된 데는 뭔가 유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건 잘 기억은 못 하겠고 그 어떻게 사진을 봤는데 그 제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야 하는 여행지 해가지고 그 중에 한 곳이었는데 그 사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오로라가 밤하늘을
네.
그러니까 밤하늘을 오로라가 수놓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너무 황홀해서 네. 너무 아름다워서 신의 영혼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뭐 천사가 하늘에서 날개를 펴고 춤을 춘다는 전설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예전에는 뭐 이제 안 가봤던 곳 그냥 가고 또 좀 더 어렸을 때는 이제 배낭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친구들이랑
네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자연의 신비함 그리고 어떤 시간의 위대함을
네.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장대한 광경들을 실제 눈으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약간,
들어요.
압도당하는 그런.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좀 가보고 싶어요.
그럼 박기현 아나운서의 일생일대 여행은 캐나다입니까? 아니면 노르웨이입니까?
먼저 캐나다부터 가고. 네. 네, 그래 보고 싶네요.
네, 캐나다 좋죠. 저도 캐나다 못 가봤어요. 근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맞아. 근데 여기가 되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뭐 거의 30도. 까지 얘들에서 굉장히 추운데 그
내복 입고
네. 내복 입고 컵라면 꼭 챙겨서
네.
네.
저는 일생일 때 여행을 꼽으라 그러면 항상 그 미국으로 유학 간 거를 뽑아요.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잡지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네. 내 인생의 항로를 바꾼 단 한 번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네.
그 유학을 가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한국에서 음악을 안 하고 뭔가 다른 걸 했으면 유학을 안 가고 예, 지금의 피아니스트 유나는 없지 않았을까
정말 인생의 항로가 예.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그런 생각을 해봤죠
그러네요 정말 정말 유나 씨 같은 경우는 일생일대 여행 예, 딱 맞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또 어떤 여행을 또 가게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또 그런 글이었어요.
네, 맞아요.
어제부터 읽고 있는 밴드 가을방학의 정바비 씨가 쓴 산문집입니다. 너의 세계를 스칠 때. 내일도 재밌는 글 또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또.
네, 고맙습니다.
박기민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반짝반짝 빛나는 너의 세계를 스칠 때 중에서 오늘은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저마다 체코의 크리스탈처럼 빛나고 호주의 거대한 산호초처럼 존엄하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코린 메이의 Beautiful Seed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